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일 6월 4일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외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기에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며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이 돌아오면 많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합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 시대가 시작된 사건을 묵상합니다. 아니면 복음서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된 것을 묵상합니다. 아니면 서신서에 기록된 성령의 미니스트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도 제자들이 해석한 성령의 역사들 묵상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우리도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 올해에는 바울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먼저 네 가지를 설파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우리 모두가 알아야겠기에 제가 정리합니다. 첫째 진리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 둘째 진리는 모든 은사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는 것은 나의 결심과 노력과 투지 때문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셋째 진리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넷째 진리는 은사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불만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은사는 교회에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눠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초보적으로 들리는 진리를 설파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인하여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내려다보고 교회 내 분파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분파를 이루고 예배 도중에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고 남의 방언을 통역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2절서부터 26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12절서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몸의 다른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 이 모든 기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지체가 똑같이 몸에 필요하고 따라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넷째,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몸에 더 요긴하고 천하게 보이는 지체에 더 아름답게 입혀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몸 안에 분쟁이 없고 서로 똑같이 돌아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 9월 4일 주일 예배에서 묵상한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몸과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 비유 이야기의 요지를 말합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지금까지 몸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은 너희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리스도 몸의 한 멤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수행하는 기능, 성령의 은사들을 일부 열거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에 대해서 12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기억할 때 중간에 가지를 치더라도 얘기의 본론이 무엇인 것 늘 기억하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는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은사 셋을 열거하면서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를 언급합니다. 사도는 좁게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열두 제자를 가리킵니다. 넓게는 바나바와 바울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까지 포함합니다. 선지자는 범교회적으로 활동했던 그 사도들과는 달리 당시 로컬 처치에서 기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규적으로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오순절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기 약 1000년 전이었기에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다음으로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셋을 언급한 후에 다음으로 중요한 은사들을 언급하는데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하고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섬김과 치리 행정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고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방언의 은사를 가장 끝에 언급합니다. 바울이 설령 순서 없이 나열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뒤에 놓았을 때는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너희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방언의 은사 그렇게 큰 거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이 눈이거나 온몸이 귀인 사람과 같이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없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이다. 그러니 네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탐낼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온 말씀.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4장을 보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길게 명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타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고 강건케 하는데 더 유익한 모든 은사를 포함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기 전에 잠시 가지를 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만든 파괴적인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대부분 영어성경을 보시면은 더 뛰어난 길을, 더 탁월한 길을 보이리라고 번역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더 훨씬 더 나은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길을 내가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진리를 설파하는데 1절서부터 3절에서는 먼저 이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은사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서부터 7절에서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8절 이하에서는 사랑의 영원한 가치를 예시합니다. 우리는 1절서부터 3절을 보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만 봅니다. 바울은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 은사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역설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인간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풀어서 해석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합니다. 공동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가리가 되고라고 번역합니다. 울리는 징, 공허한 빈 소리를 가리킵니다. 꽹가리, 당시 이방신 예배에서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 예배에서 하는 방언들은 지절거리는 소리에 불과하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과 같은 공허한 잡음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 가지 다른 은사를 언급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계속 모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한 사람이 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은사나 다 갖고 있고 각 은사를 최고 한도로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그러한 은사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존재가 없는 자, 쓸모 없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필수적인 증거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제와 희생의 은사를 3절에서 언급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다 내주고 또 내 몸을 살라서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에게는 유익되게 쓰였는지 모르지만 막상 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버림을 받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4절서부터 7절에서 기독교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언의 은사도 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히 여기는 방언과 지식의 은사도 다 지나가고 그치지만은 사랑은 끝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NLT 성경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9절 10절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지식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지식도 사실은 온전치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언도 온전치 못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과 지식의 은사 모두 폐할 것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모든 100촉짜리, 200촉짜리, 1000촉짜리 등도 다 소등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면서 크게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존 맥아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성경 강해에 뛰어나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시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993년에 Charismatic Chaos라는 책을 쓰셔서 당시 전 세계 오순절파 교단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 제목이 말해줍니다. 은사주의의 대혼돈.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거 대혼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질서한 은사주의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으로 부족해서 2013년 10년 후에 다시 Strange Fir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Strange Fire라는 컨퍼런스를 여셨습니다. Strange Fire, 다른 불, 이상한 불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간주하는 방언과 신유와 예언과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사들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사용했던 다른 불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유와 그리고 다른 많은 초자연적인 은사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맞아 죽을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과격한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 존 맥아서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와 그를 반박하는 파 사이에 불꽃 튀는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불꽃 튀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은사의 위치를 놓고 그 유효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많은 글을 읽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논쟁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그 얘기를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요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셨지 교만한 인간을 설득시키려고 애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랍비들처럼 선배 랍비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려고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권위만을 의지하고 단순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 말씀에 권위를 의지하고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언과 신유와 방언과 다른 기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리고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모든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큰 유익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해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어떤 위대한 초자연적인 은사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나중에 다 폐해질 것이지만 사랑은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로 해석하건 상관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사도시대로 끝났건 아니면 성경이 모두 쓰여진 시점에서 끝났건 아니면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 끝날 것이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길을 그 길은 어떤 은사건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이걸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고귀한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논쟁 벌이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비한 은사가 없어도 주어진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할 때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미리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사건 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살리지 않고 순교당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순교당하지 않은 한 제자도 반모섬에 유보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문에서 읽었듯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기 이전에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남과 화평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파를 일으키고 무질서를 초래한다면 그 사람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제발 방언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라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라고 구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주시는 성령의 열매 내가 맺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1차적인 증거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없이 교회에서 예언한다 그러고 남을 병을 고친다 그러고 기적을 행한다 하는 거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지만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진리를 그 당시 희미했던 동으로 만든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신은 진리를 부분적으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소경이고 우리의 눈은 침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히 이것이 온전한 진리다 하고 떠들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미련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거는 삼척동다도 잘 아는 진리입니다. 암에 걸려보지 못한 사람, 암에 걸린 사람의 외로움과 두려움, 이거 감 잡지 못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의 고통과 슬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건강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성공만 한 사람 교회 성도들 미니스터 할 때는 젬뱅입니다. 빵! 책에 있는 얘기 떠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걸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은 질고를 아는 자라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하시는 것 그런 자만이 세상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눌린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자들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도 내가 믿는 것이 유일하게 진리라고 떠듭니다. 오순철 파가 믿는 특별한 은사를 내 짧은 경험으로 체험하지 못했기에 또한 나의 제한된 인간관계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그런 은사는 사도시대에만 있었다고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주도해 온 정통주류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주장을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저도 그 주장을 계속 믿었습니다. 왜? 옛날서부터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단의 90%, 95%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이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콜럼버스에 있었을 때 토요일 제자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한 청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한 청년이 성경 공부한 지 한두 달 되기도 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거짓 방언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가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1차적인 증거를 방언을 해야 된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또한 그 잘못된 교사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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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빠르게 따라라고 해서 오로로로 하고 떠드는 그런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방언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옆에 하는 사람도 알 재주가 없고 의식적인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방언을 터뜨린 겁니다. 왜? 전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진리를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고 깨끗한 양심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 공부에 임했기에 이러한 형제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리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방언을 터뜨릴 필요가 없었는데 전 지금도 방언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린 자가 있다는 거 100% 믿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는 대단히 교만하다 하는 겁니다. 내 짧은 삶, 내 짧은 삶의 영역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기 올랜도 공항에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배웅하면서 항공사가 어디 항공사냐? 토마스 쿡 항공사라고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항공사가 이 올랜도에 이착륙하나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크게 토마스 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올랜도 공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분명히 토마스 쿡뿐만 아니라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항공사도 거기 크게 써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했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유나이티드 에어,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이런 것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쓰여진 책들은 그거는 김정일, 김일성, 이들의 수하인들이 쓴 역사입니다. 그걸 보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리석음 저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늘날 기독교 주류 교단이 주도해 왔습니다.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정통입니다. 항상 주류라는 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다면은 장로교를 골수로 믿는 분들은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5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 왜?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감리교회에 그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경건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생각과 구원론이 다르다고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 가진 사람은 아직도 그걸 우길 텐데 요새는 모든 교회가 유야무야가 돼갖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타협하고 모든 사람 타협하기 때문. 주님께서 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가장 큰 계명을 둘 주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사랑이 모든 성령의 은사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다른 기적의 은사가 모두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온 신학의 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거꾸로 봐야 됩니다. 우리 신학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어떤 신학이든지 온전치 못하기에 성경이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필터 아웃 시켜버리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먼저 제대로 보고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모든 이론의 연약함, 부족함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장로교회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순절 파학교회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거 배우면 됩니다. 침례교회로부터는 성경에 대한 열정, 그래서 죽으나 사나 성경의 진리를 떠드는 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장로교회로부터는 정통진리, 그리고 진리대로 사회에서 공의로운 삶 사는 거 배워야 됩니다. 감리교회로부터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잘 섬기는 삶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파 교회로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 배워야 됩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파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초자연적인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오셔서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한국의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두 개 가운데 한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티코 타고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모두 에쿠스 타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날 오순절파 교회뿐만 아니라 주류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도 우리 1960년대에 교회들이 전혀 성장하지 않자 오순절파고 뭐고 그들의 교회 운영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 지금 소위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 교회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순절파고 아니고 무관하게 수많은 교회에서 거짓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그런 거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파가 다른 모든 주류 교단이 갖지 못한 것, 갖고 있는 것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 주류 교단 교회 예배를 들으면은 냉랭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론으로 배운 것 같고 계속 떠들고 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류 교단의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경험한 건 믿을 수가 없다. 객관적인 진리만을 우리는 믿는다. 사람의 감정은 요요와 같기 때문에 그건 믿지 않는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인데,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격렬한 마음의 반응이 있는 게 정상인데, 감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전부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신이 나서 목소리를 돋구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보면은 아기를 목욕시킨 물과 같이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킨 물은 버려야 되지만은 아기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순절 파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겸손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주장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나는 모른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너는 틀렸다 하고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강건케 하는 탁월한 길은 내게 없는 신비한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사랑으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그 모든 사람들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